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우리가 매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뒤집어 보면 매일같이 지옥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천국을 매일 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영적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놓인 약속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약속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백성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약속이 없는 인생은 불행입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다섯 가지 영적 원리라 그러며 창세기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안식일 제도 속에 숨은 부하가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위한 모든 필요를 창조 속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완벽한 창조이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식하기 위한 우리의 다른 행위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인간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림으로 인간의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창조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그분의 삶 속에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더 첨언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행위 구원 쪽으로 휩쓸려 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인해서 따는 선물로, 따는 열매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고 주는 분 마음대로, 주는 분 마음에 맞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가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실천하게 되고 믿으면 움직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고 그것마저도 품어주셔요. 아이고 기특하구나. 그래, 해보니까 어렵지? 그런 거야. 그래, 너 하는 열심, 그 몸부림, 그 의지 내가 깊이 높이 산다. 하나님의 인정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인정이 뒤따르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누리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 그거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직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라면 하고 멈춰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꼬투리 잡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는 결격 사유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지 내 생각이 관철되어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거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의도를 자꾸 담지 마십시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이론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시간마다 말씀을 주셔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멈추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내가 내려주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의 일곱째 날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완성, 전체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집에 달력 다 있으시죠? 월력을 보시면 맨 앞에 시작하는 주일이, 요일이 어떤 요일이에요? 예? 아, 저희 집에 달력하고 좀 다릅니까?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 주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인 것 같은데 달력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째 날이 우리 사람의 새로운 시작, 첫째 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지시, 하나님의 첫 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과제가 뭐냐? 야, 열심히 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로 하나님 불러주시고는 너 열심히 해야 돼? 위치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잘 먹어라.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잘 먹어야 생육, 번성, 충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잘 먹어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선십과 킹십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먹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져요. 잘 먹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열매로 드러나요. 내가 채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옆에 사람이 만났다 하면 그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말씀을 얘기하게 되고 야, 뭐 와봐.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싶어. 한번 너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매 시간마다 말씀이 끝나면 탁 업로드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생육 번성 충만의 일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잘 먹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사람의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11시 40분부터 먹는 장이 열리잖아요. 잘 잡수고 가셔야 합니다. 잘 먹는 것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없어요. 잘 먹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듣는 것이 잘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잘 씹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누리는 것. 그것이 잘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했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 우리 양정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먹고 적고의 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천지 창조하는 일에 너희들도 일조해야 돼. 내가 너희를 만들었잖아? 너희도 여기에 일조해야 돼. 나 대신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연, 무슨 부차적인 어떤 행동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의 현장에 쑥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안식, 그것이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성전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불어넣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루아흐를 확 부르는. 그때 여러분, 내 속에 인간이었던 사람이 그냥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기를 모시는 성전으로 창조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 내 생각 하나하나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 저울의 기준이 뭘까요? 그 저울이 어떤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탁 달아보시고, 아, 요 수준 미달인데,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린 바 되어져서 그가 수에 차지 못했다. 미달 사태가 딱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즉시 제거해버리셨어요. 왕인데.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야, 너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네가 알고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하시는 성전인 것을 인정합니다. 막 살 수 없잖아요. 내 주의 주장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전인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성도의 삶이 거룩해야 옳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입니다. 거룩의 비결은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제가 팁으로 선사드리겠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빼면 뭐가 있습니까? 기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행위도 거기에 용납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뭐 다른 일이 필요합니까?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채우지 않습니까? 말씀이 채워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만드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딱 들어보시고는 이거 연합을 위한 것은 아닌데, 이게 평화의 요청이 아닌데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발산했던 자, 기도했던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복을 빌고 참 격려하고 지지하는 얘기만 잘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라.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너희가 빈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저주가 누구에게 와요? 퓨! 자기에게 가요.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린 입을 열면 복받는 비결은 옆에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내가 빈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 오는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우리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먹으면 짜고 날 거 아닌가? 배가 터지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잔뜩 드셔도 됩니다. 잔뜩 드시게끔 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마다 맺는 열매가 엄청나게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근데 단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만 먹으면 돼요. 먹지 말란 것까지 막 열심을 내가 나 이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동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는 여러분의 충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이 나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해요.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요. 뒤집어서 삽니다. 먹지 말라만 먹고 싶어요. 하지 말라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원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빼딱해요. 빼딱해요. 저는 그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왜요? 처음에는 엄청 냈어요. 그 사람을 안 돼 생각해가지고 그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악한 자는 악하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뭘.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하면 되지. 들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칼빈은 주장하기를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견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그렇게 심어 놓으셨을까? 관상용으로 심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먹어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 지혜로움이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 속에요 깊이 보면 너무나 재밌는 비밀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배고픔의 문제죠. 무엇을 마실까? 갈증의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립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여기 믿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차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변에 먹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권하십시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기만 하면 줄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 자 중에 나를 믿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은혜, 이 기적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잘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도 확인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영생하기를 원하시죠? 처음에 영생이란 말을 물어왔을 때 아 예, 죽지 않고 사는 걸 영생이라 하겠지요. 그건 국어사전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과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꿈에도 열망하는 그 영생이 삶 속에서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시체 말로 요즘 육상 선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뭐 평소에 지금 그렇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평생 가면 좋을 텐데 반짝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십시오. 나온 얘기가 뭐예요? 면장을 하려 해도 알아야 면장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영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잘 안 먹어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지금 사라져서 참 안타까운데 누가 이사를 오면 방앗간에 가서 떡을 맞춰요. 그리고는 윗집, 아랫집, 옆집에 차 돌립니다. 그런데요, 먹기 싫으면 나를 불러 나를 주면 내가 참 잘 먹는데, 예? 없어서 못 먹는 떡인데, 아, 우리는 떡 안 먹습니다. 아, 문 좀 열어주면 될 텐데, 인사하자고 왔지 않습니까? 매개체가 떡일 뿐이지, 내가 얼굴을 맞대서 인사하고자 왔댔는데, 아, 우리 떡 안 좋아해요. 받아가고 관리실, 경비 아저씨를 갖다 주든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사차 오면 반기십시오. 어찌합니까? 그에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전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배고픔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봉쇄해버립니다, 자기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리며 하면 생명의 떡,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평상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새벽에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했다 왔다가 그냥 가는 것과 여러분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는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그랬지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려서 보는 거예요. 내려서 듣는 거예요. 통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이 방송으로 그대로 우리가 송출하지 않습니까? 딱 업로드 해놓잖아요. 그 열심, 그 순간적인 딱 클릭이 내 영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채널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영생과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삶은 이 두 채널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이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과 기도가 없는 봉사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납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여러 가지 봉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멈추십시오.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고 더 정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네 번째는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광 받으실 분과 경배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경배자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요? 왜 가르치는 행동이 나옵니까? 우리 모두는 경배자입니다. 경배자.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져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 가져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김계화 씨의 얘기를 아시죠? 할렐루야 기도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을 했습니다. 암 환자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그래요. 막 호흡이 파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툭 떨어져 나와요. 삽니다. 그러면 재물을 가져와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저기 앉았어. 가져오느라 가져오느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배를 받으실 분과 경배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지막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선악과의 원리를 딱 두신 거예요. 지금 악이 나중에 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선이 나중에 악이 될 수도 있거든.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야, 너 왜 이렇게 가? 우리가 판단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누구도 이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일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평화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왜 화평이 깨어집니까? 왜 평화할 수 없습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그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해요? 심판해요? 아니요. 평화하라. 싸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니냐 이거죠.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살리는 영이셔요.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섯째입니다. 돕는 배필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너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왜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걸 보기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붙이십니다. 협력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오늘 목사님 이상하다. 돕는 배필 하나면 충분한데 어떻게 그 여러 명 들 수 있어? 하, 진짜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걸 달립니다. 그걸 달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돕는 배필의 의미는 협력자예요, 협력자.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협력자를 붙이셔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부족을 채워주는 일이 천국을 사는 삶이거든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협력자, 돕는 배필이 얼마든지 있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일의 성취도가 빠르거든요. 돕는 배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몸, 이 교회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모든 것이 동일해요. 협력자여야 합니다. 배필로 존재해야 합니다. 나는 상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안 됩니다.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당신은 말 복종해야 돼.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 따라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위치에서 돕는 배필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뭘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요. 제가 고민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고 조력자로 내가 협력자로 내가 자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돕는 배필의 원리 속에 담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섬기고 내조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원하세요. 지금도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귀 속에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야, 너 나 돕기 위해서 있어? 나의 돕는 배필이야? 물으실 거예요. 그게 예스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돕는자입니다. 조력자입니다. 협력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원찮은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 조력자로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십시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돕는 배필로 사십시다. 한번. 이 바람이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 나라에서 돕는 배필로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말, 그 결단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도울 영역이 뭐야? 나한테 이야기해줘.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게. 얼마나 멋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을 사는 다섯 가지 원리, 여기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다 없애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띄어 올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본을 붙이면 여러분이 그 나오는 문구를, 문장을 큰 소리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십니까? 은혜 받고 사셔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교회 와서 헌신합니까? 남들은 지금 들로산으로 다 나가세요. 꼭 구경도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요.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2.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양정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양정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체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신 몸된 교회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모신 성전으로 성경은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6장 16절을 살폈는데 6장 19절에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전이래. 성령의 전. 3.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한 비결을 얘기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했지요? 여러분 거룩하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만 열심히 오면 성화된대. 웃기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거룩 없어요. 성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꼬표를 칩니다. 너 같이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나가는 내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아, 이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야, 너를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와, 교회를 섬기는 거 이런 거구나.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은데 나를 좀 인도해 줄 수 없겠니?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귀전에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다. 죽이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지 마십시오. 최후의 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수첩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가슴이 찔리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꼭 해야 너 그때 그랬지? 내가 가만둬? 그런 분 아니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전 나의 모든 죄악은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다섯 번째, 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결단이 오늘 예배를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늘 고백되어지고 늘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자리하게 하시고 남은 삶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어지게 하시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은혜를 듬뿍 주시옵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믿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출하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쉬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돕는 배필의 원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지만 내가 돕는 배필로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